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세 두 번째 날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빌라도 총독관저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당하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 6시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8절 보십시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몰고 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를 사주해서 일부러 흉악범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공개 처형시켰습니다. 다른 날 다르게 해도 되는데 같이 해서 한 것은 예수님도 이 흉악범들과 똑같은 부류의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 싶었던 악한 의도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 나가는 사람들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 좋은 학교들은 우열반이 있었어요. 우등생반, 열등생반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근데 보니까 이게 열등생반에 배치되면은 애들이 그냥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디든지 좀 기가 죽어 보이고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까닭도 그거 아닙니까? 그 학교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좀 성공한 사람들 부류로 평가받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사회에서 무시받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혹은 범죄자들과 같은 동급으로 취급받고 싶어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런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욕을 주고 매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A급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가장 흉악한 강도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으셨던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함부로 떠돌아다니는 말만 믿고 어떤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같은 처지에 속하면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쁜 짓하고 벌을 받아 죽이는 사형수들도 교도관들 말을 들어보니까 마지막 처형의 순간에는 그래도 나라에서 최소한의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형수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정신적인 모독을 당하면서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먼저 지나가던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39절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으로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인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고통이 아마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맛보셨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인 치욕이죠. 예, 우리는 민주주의를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민주주의의 핵심이 다수결이거든요. 그런데 다수가 옳습니까? 아니에요. 역사에서는 다수가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오해했고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대다수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39절에 나오는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조롱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실 별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소문 저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함부로 평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직접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들이 직접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가졌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그런 무책임한 비방을 그냥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의 3일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을 예언해서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거를 그냥 그 말만 딱 편집해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모독죄로 걸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흔들었다는 표현은 예수의 죽음이 자기들 보기에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황도 전혀 모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만 몇 가지 편집해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이 죄로 물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다수결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죄로 물든 사람들의 생각이 집단으로 모이면 이제 집단 폭력이 됩니다. 생각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이 상식의 선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 전혀 영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생각하는 슈퍼맨 수준입니다. 슈퍼맨 그리고 날라 내려오라는 거지. 현실에서 뭔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뭔가 보여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마귀가 불어넣는 우리의 신과는 그런 거예요. 현실에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그게 하나님이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군중은 무의식 중에서 이 마귀의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말대로 십자가에서 못 참고 내려오시면 예수님 자신은 살겠으나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특히 젊은 분들 SNS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좋아요를 올리는가에 따라서 왜 여러분의 인생이 좌지우지 돼야 됩니까? 왜 여론조사, 설문조사에 그토록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왜 인터넷 악플을 여러분 다 읽고 그렇게 상처받고 그러세요?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사람들의 무책임한 말과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사람들의 독선적인 판단과 무책임한 비방에 울고 웃어선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남 비방해놓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그런 한 말도 기억도 못해. 상처받은 사람만 끝까지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인지만 신경을 쓰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41절부터 43절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조롱이 아니고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직분 잘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논리를 가지고 서로를 함부로 정죄하고 공격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 무서운 비난과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경건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니까 서기관들이니까 장로들이니까 믿음 좋겠지 천만의 말씀.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와 하나님의 진짜 진리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16세기 미국 북동부에서는 혼자 사는 여자들을 다 이 마녀라고 몰아붙여가지고 마을 재판을 열어서 그냥 화형으로 처형했어요.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 좋다는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게 한 사람들도 성경을 뚫고 있다는 율법학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종교인이었지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서 성경의 핵심인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높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구원하기를 포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해받으시고 공격당하셨는데 하물며 죄 많은 우리들이 오해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많이 억울하겠습니까? 난 억울해요 그러는 분들 많은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억울함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독설에 같이 맞받아치면서 자기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침묵을 지키시며 순순히 그 곤욕과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욕을 먹을 때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변명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제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함께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고 싶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변명하고 나를 증명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도 화려한 사람들과 같은 동급으로 대접받고 싶다는 그 세상적인 야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제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45절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제6시라고 함은 12시죠. 그 다음부터 제9시는 주님이 숨을 거두시던 오후 3시까지죠. 자, 주님이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계셨는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 시간은 지나가던 사람, 종교 지도자들, 막 강도들 다 포함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방하고 욕하던 시간이었어. 그런데 정오 12시부터 어둠이 땅을 칠흑같이 덮기 시작합니다. 이 어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어둠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입들이 딱 침묵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 오후에 이 어둠이 깔린 3시간 동안은 오전에 그토록 사납게 예수님을 비방했던, 조롱했던 사람들의 입술이 딱 닫혀버린 시간입니다. 이 어둠은 죄의 어둠, 죽음의 권세의 무서움을 상징했습니다. 어윈 루처라는 신학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신 주님께서는 이 어둠의 3시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경험했어야 될 지옥의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맛보셨다고 했어. 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그 말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벌을 주님이 혼자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사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 대씩만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맞으셨다는 거, 압축해서 그 시간에. 이 물방울이 그냥 똑똑똑똑 떨어져도 그게 몇십 년을 떨어지면은 바윗돌의 이 호미파입니다. 전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하나씩 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압축해서 그 3시간 동안에 지옥의 고통을 주님께서 맛보셨습니다. 이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어둠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어둠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물러남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누리셨던 아버지와의 교제가 이 세 시간 동안에 끊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46절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버리셨을 리는 없다. 아마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아버지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셨을 것이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그 순간 버리시고 등을 돌리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만큼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전능자 하나님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게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예요. 나는 내 죄를 안고 죽기에도 벅차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살인범이 다른 살인범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려면 그 사람만큼은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치르는 죄값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아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장염으로 응급실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며칠 고통스럽게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못 보겠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근데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합니다. 오직 그 길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죄 문제를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5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크게 소리지르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It is finished. 끝났다는 거야.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어떤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딱 마무리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마침표를 찍었다는 뜻입니다. 이 선포는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덮고 있던 죽음의 권세와 죄의 압박과 죽음의 공포가 부서지고 끝났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이 저질렀던 그 원죄의 그 대가가 이제 완전히 치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류를 죄의 사슬로 인질잡았던 마귀의 핵심 뿌리가 끊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짓누르고 있던 그 죄의 뿌리가 뽑아내신 거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되찾아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뽑혀나갔어요. 다 이루었다. 그 순간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예수 믿은 뒤에도 사람들이 나쁜 짓을 조금씩은 하죠. 그러나 이미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오래가지를 못해요. 진정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이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제 예수 믿다가도 우리가 죄의 사슬에 한 번씩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금방금방 일어나요.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이제 죽지는 않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냥 주어진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주어진 치유예요. 대가를 치르고 온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는 대가를 치르고 온 거예요. 본래 상처가 없던 주님은 채찍에 맞아서 상처를 입게 되었고 상처투성이었던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았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뭐 힐링 하는데 힐링은 힐링 캠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자연에 들어가서 뭐 나이스한 음악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킬링이 있어서 우리의 힐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킬링이 없이 힐링은 없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파워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질 않아요. 우리의 죄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변명하고 뭐 이렇게 합리화시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보다 더 큰 은혜의 능력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선포할 때 그 은혜가 나를 덮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다시 한번 뽑혀나가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가 내 안에 흘러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보혈의 힐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힐링, 몸의 힐링은 상담과 뭐 이런 치유와 이런 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순환절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 쓰고 몸의 병이 치유받는 분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스테이션에서 보는 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자신의 병든 몸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상처받은 마음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조롱과 오해와 비방 때문에 마음이 죽고 싶도록 괴로운 분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선포하십시오. 자신의 명예를 세상에 실추시키려고 할 때도 억울한 욕이 돌아다닐 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명예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 우리 주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은밀한 죄가 있다면 깨끗하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보혈의 치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특한 심령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이 어렵지만 그 고통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끝에는 부활이 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매달려 계셨지만 동시에 6시간만 매달려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언제까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게끔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가 자기의 일을 끝냈을 때 부활 생명이 찾아와서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승리의 부활이 옵니다. 그렇지만 부활 전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죠.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여러분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반등하면 반드시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주와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임재 앞에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